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짐바브웨를 37년 동안 통치했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제이컵 무덴다 짐바브웨 의회 의장은 21일 무가베 대통령이 사임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무덴다 의장이 대독한 편지에 따르면 무가베 대통령은 나는 짐바브웨 헌법 96조에 따라 공식 사임하며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임은 자발적인 결정이고 짐바브웨 국민의 안녕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시작된 탄핵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다 지난 15일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짐바브웨 국회는 무가베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이었던 20일 정오까지 사임을 밝히지 않자 21일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980년 56세 당시 초대 총리에 오른 뒤 장기 집권했던 무가베 대통령은 37년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짐바브웨 국회 안팎과 시내에는 정치인과 시민 등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며 무가베 대통령의 퇴진을 축하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열린 아사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재건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무하마드 바키리 이란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내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터키, 이란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를 격퇴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에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1일 국영 TV 방송으로 중계된 연설에서 IS가 종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정예군인 혁명수비대 지휘관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도 이날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보낸 성명에서 IS 종식을 선언했다고 혁명수비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소장은 이란 국경지대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 격퇴 임무를 맡은 혁명수비대 산하 특수부대 쿠두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쿠두스 부대는 시리아에서 IS가 장악하고 있던 마지막 거점인 동남부 도시 알부 카마를 재탈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은 21일 소말리아 중부 지역에 가한 공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반군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공습이 소말리아 현지 시각 오전 10시 30분 수도 모가디슈에서 200km 서북쪽에 위치한 알샤바브의 군부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소말리아 정부 당국과 협력 아래 실시됐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알샤바브를 무인기와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해왔습니다. 알샤바브는 지난 10년 넘게 소말리아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앞서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달 모가디슈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350명 이상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친 뒤 알샤바브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알샤바브는 당시 모가디슈에 위치한 호텔과 식당, 공공시설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라크 북부 투주 크루마투 지역에서 21일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3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경찰과 의료 당국자 관계자를 인용해 지역 내 분비는 시장에서 트럭을 이용한 폭탄 공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야채 시장 인근에서 끔찍한 폭발이 발생했다면서도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격 피해자 대다수는 민간인이며 부상자 다수가 중상임에 따라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17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 폭탄 공격은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 IS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치안 당국자들은 최근 IS가 이라크 내 거점 지역을 빼앗김에 따라 공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자 좋아하십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그 위에 토마토 양념과 각종 치즈, 또 햄과 채소를 올려 화덕에 구운 빵이 바로 피자인데요. 요즘 북한에서도 피자라고 불리면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특색을 갖춘 피자가 참 많은데요. 미국에서 1년에 30억 개나 되는 피자가 팔리고 있고 피자 전문점만 7만 4천 개가 넘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시카고식 피자와 뉴욕식 피자인데요. 반죽이 아주 두툼한 시카고 피자와 얇은 반죽 대신 큰 조각으로 만들어진 뉴욕 피자가 최근 미국 최고의 피자 자리를 두고 재미있는 경쟁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언론 담당 비서관이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이 피자가 이론의 여지 없이 미국 최고의 피자라면서 시카고식 피자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이를 두고 뉴욕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시카고 피자를 치켜세웠다며 뉴욕의 피자 애호가들이 발끈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재미있는 논쟁에 사람들은 그저 취향의 차이일 뿐 모두 맛 좋은 피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도에서 7도, 신의주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에서 11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12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줄리아 마이클스의 노래인데요. Worst in Me, 나의 좋지 않은 면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Remember when I used to be happy for you? We could go out with your female friends and I'd be totally fine. Remember when you used to be happy for me? You celebrate all my success without crossing a line. Now it's like we're scared of getting good. Cause we know the truth is that we could. Yeah, we know that we might actually work. And the truth is that we could.
But maybe it's the worst in me. It's bringing out the worst in you. I know we can fix these kinks,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work on things. But the best in me wants to love you.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It's almost like I've gotten so used to resentment that every annoying little thing you say has lost its effect. It's almost like it's made you a little bit bitter. When I don't always react the way you expect, it's like we're scared of getting good. 'Cause we know the truth is that we could. Yeah, we know that we might actually work. And the truth is that we could. But maybe it's the worst in me. It's bringing out the worst in you. I know we can fix these kinks,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work on things. But the best in me wants to love you.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I won't hurt you again if you won't. If you won't. Yeah, baby, I won't lose you again if you won't. If you won't. Remember when I used to be happy for you? But maybe it's the worst in me. Bringing up the worst in you. I know we can fix these kinks,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work on things. But the best in me wants to love you. I really want to. But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I doesn't want to. The worst in me doesn't want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저명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인 장태뉴 변호사가 국가 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신변 안전을 우려해왔던 인물인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무리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뒤늦게 성명을 내고 역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애플사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인터넷 전화통화 기능을 삭제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가 징역형을 받았다고요?
네, 중국 남부 후난성 법원이 21일 인권운동가인 장태뉴 변호사에게 국가 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향후 3년 동안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시켰습니다. 이 재판부는 판결에서 장 변호사가 국가의 정치 제도를 전복하려는 사상을 구축했다면서 해외 반중국 세력으로부터 재정 지원까지 받았다고 그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으로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비슷한 사건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걸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명한 인권운동가라고 하셨는데 장태뉴 변호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인권 변호사인데요. 중국 정부와 체제에 맞서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도왔습니다. 대표적 소수민족인 티베트 저항단체, 또 당국이 불법으로 간주한 기공수련단체인 파룬궁 등 중국 공산당과 갈등을 빚은 사람들을 변호해 왔고요. 에이즈 집단 감염자들, 또 미국으로 망명한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인 천광청 등을 지원한 공로로 지난 2011년에는 미국 민주인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각종 국제기관에서 수상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지난 2009년에 각가지 불법 행위에 관여했다면서 장애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던 인권 변호사가 재판을 받게 된 그 계기는 뭔가요?
예, 베이징에 살던 장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 후난성 창사에 구금된 인권 변호사인 쉐양을 만나러 갔다가 실종됐는데요. 주변과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현지 공안이 체포했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진 않았고요. 장 변호사가 실종된 뒤에 필립 에스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을 도운 데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에야 공식적으로 소재가 알려졌는데요. 지난 6월에 창사 구치소에 장 변호사가 유치돼 있다는 통지서를 가족들이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에 앞서 5월에 국가 전복 선동 혐의로 장 전 변호사를 기소했고요. 이번에 법원이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예, 그 국가 전복을 선동했다는 근거는 뭡니까?
네, 장 변호사가 외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서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또 외신 인터뷰도 활발히 했던 게 문제였는데요. 관련 활동을 당국이 체제의 전복으로 규정한 겁니다. 장 변호사는 외국 언론 매체와 150회 가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 가운데 70여 차례나 중국의 체제 전복을 주장했다고 현지 공안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트위터에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200여 차례 올린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모두 이 국가 전복 선동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 기밀 문서를 외국에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고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 판결에 대해서 피고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장 변호사 측은 법정에서 이 판결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한 걸로 보도됐는데요. 하지만 부인 진변링 씨는 법원이 중국 자체의 법규와 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부인은 이 망명 허가를 받아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원이 법규와 사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부인이 주장을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죠?
예,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 전 변호사가 구금 중에 고문을 당한 의혹입니다. 이번에 유죄 판결을 나온 근거 중에 하나가 장 전 변호사가 혐의 내용을 인정하고 사죄했다는 건데요. 이런 자백이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문으로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공안당국이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장 전 변호사의 구금 중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이 장 전 변호사가 힘없이 걷는 모습과 함께 이 두 종아리에 멍자국까지 보이면서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또 다른 재판 과정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예, 변호인 접견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점인데요. 장 전 변호사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국선 변호인을 임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장 전 변호사 가족과도 의사소통이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에도 이번 판결에 우려하고 있다고요?
예, 독일 정부가 즉각 재판부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미카엘 클라우스 중국 주재 독일 대사가 성명을 발표하고 이 재판 과정의 합법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판결의 공정성에 확실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장 변호사의 신변에 관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폐막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성명이 좀 뒤늦게 나왔군요.
예, 지난주 화요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무리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21일 뒤늦게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역내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회원국에다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더한 모두 18개 나라가 참가하는 지역 협력체인데요. 폐막 일주일 만에 평화와 안보를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낸 겁니다.
예, 영내 평화와 안보를 강조한 것, 아무래도 이 북한 핵 문제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 성명은 영내 평화를 위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는데요. 18개 나라 정상 가운데 일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 초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고요. 또 남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인도적인 우려도 담았습니다. 또 중국과 이웃나라들의 영유권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 남중국해 갈등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관계가 진전되는 것에 주목했다면서 해당 해역에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 수칙 마련에 당사국들이 합의한 걸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명이 왜 폐막 일주일 뒤에야 나온 걸까요?
예, 남중국해 문제를 성명에 넣을지 말지를 놓고 중국과 다른 참가국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던 걸로 일본 언론이 전했고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규탄의 뜻을 나타냈는데도 미국, 일본과 또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입장차가 컸던 걸로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민들의 인터넷 전화 통화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당국이 스카이프처럼 인터넷으로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첨단 기술 업체인 애플이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전화 메시지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비롯한 일부 앱이 자사 중국 내 앱스토어에서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앱은 영어 애플리케이션을 줄임말로 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장치인데요. 앱스토어라는 곳에서 원하는 앱을 내려받아야만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중국에서는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이 스카이프 내려받기가 안 돼서 국제 전화 통화나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애플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중국 공안 당국으로부터 인터넷 통화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앱들이 중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해당 앱들이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더 이상 애플을 통해서 스카이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인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 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터넷 통화 서비스를 대폭 규제하는 움직임을 자주 보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올가을에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시지 서비스인 왓츠 앱이 중국에서 차단됐고요. 또 구글, 스냅챗, 트위터, 텔레그램 등도 모두 차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외국에 기반한 이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실명제를 요구하는 중국법을 위반하기가 쉽고 또 당국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못 쓰게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스카이프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도 역시 심해지고 있다고요?
예, 중국은 오랫동안 복잡하고 까다롭게 인터넷 통제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사이버 보안법이 발효돼 시행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사이버 보안법이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또 국가 안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인터넷 검열과 강화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7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연방 법무부가 AT&T의 타임워너사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부 IT 시민에게 부여했던 임시 보호 신분의 효력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임기 첫 칠면조 사면식을 거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통신 회사죠. AT&T가 대형 미디어 회사인 타임 워너사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가 20일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두 회사의 합병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AT&T는 유무선 전화망과 인터넷망 그리고 유선방송망을 제공하는 통신업체입니다. 인수 대상이 된 타임 워너사는 유명 유선 방송 채널인 HBO와 영화사인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CNN 방송과 TNT 방송을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죠. 이 전국적인 통신망을 보유한 AT&T사는 타임 워너사가 가진 콘텐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통신망이라는 하드웨어에 콘텐츠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거대 통신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AT&T의 계획입니다.
네, 이 두 회사의 인수 합병은 액수면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대 통신 기업과 초대형 미디어 그룹의 합병인데다 무려 85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인수 금액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 분야의 인수 합병 금액으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이 인수 합병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법무부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AT&T의 타임 워너 인수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용한 클레이튼법은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규제하는 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새로 등장하게 될 공룡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AT&T사가 타임워너사를 인수한 뒤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방송 수신료를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불공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메이칸 델라힘 연방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가 성명을 냈는데요. 델라힘 차관보는 해당 인수 합병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AT&T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AT&T는 연방법무부의 조처가 전례가 없는 극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면서 법정에서 CCBB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전례가 없다는 것은 전에는 이런 합병이 허용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라 업종이 다른 업체 사이의 인수 합병은 대개 허용이 좋습니다. 같은 업종끼리 합치면 시장을 독점할 위험이 큰데 다른 업종이라면 이런 위험이 적다는 이유에서죠. 지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유선 방송 업체인 컴캐스트와 NBC 방송의 합병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AT&T가 통신회사고 타임워너는 방송물이나 영화를 만드는 미디어 기업으로 업종이 다른데요. 연방법무부가 두 회사 합병을 막으려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합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었는데 바로 CNN 매각권이었죠.
네, 몇몇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인데요. 타임워너가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을 소유하고 있는데 법무부 측이 AT&T 측에 이 타임워너 인수를 허용하는 조건의 하나로 CNN 방송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AT&T 측이 CNN 매각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또 AT&T는 법무부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타임워너의 자회사인 CNN을 팔 뜻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예, 이 CNN은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불편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이나 뉴욕타임스 같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주류 언론 매체들을 가짜뉴스라고 부르면서 이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이번 인수합병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인수합병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눈엣가시 같은 CNN을 팔아버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AT&T 최고 경영자도 22일 기자들에게 이번 소송에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과 법무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한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T 시민들에게 부여했던 임시보호신분, 이 TPS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효력을 연장해주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민 업무를 맡는 국토안보부가 20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조치에 따라 TPS로 미국에 머물던 IT 시민 약 6만 명은 18개월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네. 자, 임시 보호 신분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궁금한데요. 네,
전쟁이나 내전, 허리케인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 체류 신분입니다. 지난 1990년에 도입됐는데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아이티 등 10개 나라에서 온 32만 명이 이 TPS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IT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TPS가 부여됐던 거죠?
네, 지난 2010년에 IT에 큰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에 또 전염병인 콜레라가 퍼지고 중앙정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IT 사람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TPS를 부여해 미국에 머물도록 해줬습니다. 이 IT 출신 TPS 수혜자들의 만료일은 내년 1월 22일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그 상황에 좀 변화가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이 시간이 7년이나 지나서 IT 상황이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TPS로 더 미국에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 TPS가 영구적인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처였다면서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졌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IT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임시 보호 신분이지만 미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기반이 잡았는데 갑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단 반응입니다. 인권단체나 친이민단체, 또 IT인들이 많이 사는 플로리다주 연방의원들은 IT인들이 본국에 돌아가면 살 길이 막막하다며 이 조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IT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출신들에게 부여된 이 TPS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6일 TPS로 미국에 살던 니카라과인 2,500명에게 14개월의 시간을 주고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니카라과인의 TPS는 내년 1월 5일에 만료되는데요. 이들은 1년 안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비자를 통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온드라스 출신 TPS 수혜자 5만 7천 명의 만기일 역시 1월 5일로 같은데요. 하지만 온드라스인들에 대한 혜택은 연장됐습니다. 또 같은 중미 국가인 엘살바도르인 19만 5천 명도 국토안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내년 3월 9일에 TPS 효력이 끝납니다. 미국 정부는 TPS와 관련해 60일 이전에 만료 여부를 발표해야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1일 백악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칠면조 사면식이 조금 전 백악관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를 수천만 마리의 칠면조를 추모하며 칠면조 한 마리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방생해 주는 행사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사면식에서 무게가 16kg이 넘는 드럼스틱 이란 이름의 칠면조에게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Drumstick, you are hereby pardoned.
네, 드럼스틱 너를 사면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칠면조를 사면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특히 해외 파병 군인들과 지역경찰 등 미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자 덩치가 큰 칠면조를 식탁에 올려놓고 대통령이 사면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네. 한데요. 예, 역사가 아주 깊은 행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의 칠면조 사면식은 올해로 70번째를 맞은 백악관의 추수감사절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공식적인 기념은 70년이지만 역사적인 유래를 찾아보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864년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아들 테드가 이 성탄절 선물로 받은 칠면조를 아끼자 칠면조를 성탄절 식사에 올리지 않고 살려줬다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사면한다는 표현을 쓰거나 뭐 사면 행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면식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네, 1947년 미국의 식용 칠면조 판매를 촉진하는 단체인 미국 칠면조 연맹이 이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추수 감사절용 칠면조를 선물하면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그 칠면조를 살려주지는 않고 추수 감사절 식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물 받은 칠면조를 살려준 첫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라고 하고요. 지금과 같은 공식 사면 행사는 1989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면식의 주인공이 된 칠면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네, 미국의 주요 칠면조 산지인 미네소타주에서 왔습니다. 미국 칠면조 연맹 회장이자 매년 칠면조 10만 마리를 사육하는 칼 위튼버그 씨의 농장에서 왔는데요. 위튼버그 씨는 이 사면용 칠면조를 위한 소규모 농장을 또 별도로 운영하면서 올해 6월에 부화한 20마리 중 가장 뛰어난 두 마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두 마리의 이름은 닭다리라는 뜻의 드럼스틱, 또 한 마리는 가금류의 이 목과 가슴 사이에 있는 V자형 뼈인 이 위시본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사면식을 앞두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마리 중 어떤 칠면조를 사면식에 세울지를 두고 트위터에서 투표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투표 결과 이 드럼스틱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자 사면식 때 이 칠면조가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일종의 훈련도 진행한다고요?
맞습니다. 이 칠면조가 야생 조류이다 보니까 이 사면식 테이블 위에서 혼란을 피우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튼버그 씨는 지역 청소년 단체에 소속된 여학생 5명과 함께 이 사면용 칠면조를 사육하면서 이 칠면조가 날개를 확 펴며 자태를 뽐내는 것과 영어로 이 가블링이라고 하는 이 까르륵하는 울음소리를 내는 걸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위튼버그 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최종 후보에 오른 두 마리는 선발 과정에서 가장 쇼맨십이 뛰어났고 무대 공포증이 없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칠면조 드럼스틱 사면식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면받은 칠면조들 앞으로 어디서 여생을 보내게 되나요?
네, 앞서 사면받은 칠면조들은 아이들이 동물이 직접 만질 수 있는 동물원 등에 보내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사면받은 칠면조들은 지난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받은 칠면조 테이터와 토트와 마찬가지로 버지니아 공대로 옮겨져 학생과 교직원들이 사육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칠면조의 일생이 2년 정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칠면조는 뭐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오른 칠면조들보다 불과 몇 달 정도 더 사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레이크의 One Dance, 한 번의 춤이라는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One more time for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Nobody makes it from my ends. I had to bust up the silence. You know you gotta stick by me. Soon as you see the text, reply me. I don't wanna spend time fighting. We got no time and that's why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ut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ut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In my hand, one more time for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81년 10월 17일 영국군 지휘관 찰스 코널리스는 아메리카 군을 이끄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1783년 파리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아메리카 혁명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별개의 나라처럼 존재했던 13개의 주들은 이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됐고 미합중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군인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빚을 갚을 만한 단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8부 독립혁명 이후 미국의 혼란.
단일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고 미국인들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재산을 잃고 빚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민병대 단체들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세금 징수원들이나 판사들을 위협했고 재판소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서들 나오세요. 이따위 재판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른 민병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우선 몸을 피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독립인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전쟁에 나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대가가 고작 빚져서 감옥행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전 지역에서 다들 난립니다. 저도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처지고요.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목숨 바쳐 영국과 싸웠는데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이 혼란만 계속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동북부 지역에서 특히 악화됐습니다. 미국인들은 폭동이 계속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국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때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은 13개 식민지들을 형식적으로만 묶어놓고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창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강제력이 없고 느슨한 연방조항으로는 합중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주의 정부가 자기 주를 운영하듯이 모든 주를 운영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역시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조지 워싱턴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해밀턴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주들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젊은 변호사였고요. 전쟁 중에는 조지 워싱턴 총사령관의 부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해밀턴은 중앙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13개 주 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해밀턴은 편지와 연설, 신문 기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알려나갔습니다. 해밀턴과 함께 강력한 중앙정부를 강조했던 제임스 매디슨은 암울했던 상황을 증오하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미국은 새로운 국가로서 뜻도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13개 주들은 아직 우리가 하나의 국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버지니아를 보십시오. 주에 세금을 내지 않는 선박은 납포할 수 있다는 법을 제정했지만 버지니아 주가 말하는 선박은 영국이나 스페인의 선박이 아니라 아메리카에 있는 다른 주의 선박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13개 주들이 하나같이 다른 주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주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조항만으론 미국이 하나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 중앙정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신생국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는 상업적인 문제에서부터 발생된다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방조항을 허술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강력한 중앙정부 체제 구상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을 뿐이었고요. 전쟁이 끝나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신생국가는 성공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1780년대 아메리카와 유럽에서는 합중국이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낳게 한 대표적인 문제는 화폐 제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없었고 그때까지도 화폐는 영국 돈인 파운드와 쉴링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달러도 통용되긴 했지만 돈의 가치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1달러가 영국 돈 8실링의 가치가 있는데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1달러가 32실링이 넘어요. 여기에다 프랑스의 크라운, 스페인의 더블룬즈, 유럽의 듀카츠 같은 각종 동전이 화폐로 거래되고 있는데 아이 가는 곳마다 화폐 가치가 차이가 나서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786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대표들은 두 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토맥강을 따라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도시 건설 문제를 논의할 회의 장소를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로 정하고요. 13개 주들 모두 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대표를 보낸 주는 5개뿐이었고요. 다른 주들은 대표를 선정했지만 회의에 오지 않거나 어떤 주들은 그나마 대표조차 뽑지 않았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iall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평온함을 느끼나요? 이런 평온함,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At ease. At ease. At ease. At ease. 이런 표현은 불안함이나 스트레스 없이 몸도 마음도 편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feel at ease when I'm in nature. 나는 자연에 있을 때 편한 것 같아. Nora has the ability to make anyone feel at ease. 나라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I've been so stressed lately. I haven't felt at ease in a while.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마음이 편했던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 At ease. At ease. At ease, at ease. 오늘은 at eas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watchi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이린 카라의 What a Feeling, 이 황홀한 기분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a slow glowing dream that your fear seems to hide deep inside your mind.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 made of stone, where I hear the music, close my eyes, feel the rhythm, wrap around.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 파트너스 오브 아메리카스 미국 국제교육자연합은 이달 미국 혁신펀드 보조금 수상자 10만 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아메리카 내 고등교육기관 간의 전략적 협력을 다시 촉진할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만 명은 메트라이프 보험회사 산하 자선단체인 메트라이프 재단 지원을 받아 미국과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8개 고등교육기관들의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이 새로운 교류와 교육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메트라이프 재단 데니스 화이트 대표는 아메리카 대륙의 고등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의 차세대 리더들인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프란시스코 파미에르 차관보 대행은 우리의 미래이자 혁신가인 10만 명의 인재들이 국제적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번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력을 통해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파트너십을 강화해 미국 학생들이 중남미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고 또 그 지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배우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고용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대학은 미래의 노동 인력을 훈련시키는데 더욱 최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는 19개 기관들은 학생들이 팀워크와 기술을 습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혁신기금 보조금은 각각에게 2만 5천 달러가 제공되고 또 팀에게는 미주 내 다른 나라에서 단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역 파트너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